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린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중국 수천성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중국 총리는 우리네 쪽 평화 실현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며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미북 프로세스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중한 3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의 잇따른 단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임을 말씀드린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상이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특별한 합의 사항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4일 중국 수천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갈등과 관련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큰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란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중요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사안에서 양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기에 미국까지 참여하는 삼각공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성탄절 선물에 대한 북한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며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북한이 꽃병 같은 선물을 보내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경고문에서 북한이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비핵화 회담과 관련해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성탄절 선물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유럽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제재 법규를 채택한 데 대해 러시아 당국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며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러시아의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남겨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전날 현지 TV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앞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러시아의 가스관 건설 사업인 노드스트림 2와 투르크스트림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의결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러시아군과 정부군의 공습으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권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4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어린아이 5명을 포함해 최소한 8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주바스 마을에 위치한 학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미한 특전사 공동훈련 영상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고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새벽부터 낮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미터, 서해 앞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세 정상은 또 오늘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평화가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특히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며 이런 방식이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북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한중일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한중 정상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3국 간 협력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홍규 교수는 미국의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같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외교로선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한중일 3국 간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나름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던 겁니다. 김 교수는 특히 3국이 공개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강조한 만큼 북한에 대한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특히 북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결국은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인데 중국이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서 지역 그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도발하지 말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회 달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같이 동참해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그런 구도가 되면 북한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지나친 도발이 미국의 반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미국이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은 의제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이 거론되지 않았고 대화를 통한 비핵화 협상 촉구 등이 미국 측 입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심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을 기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정치적 고려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이 있지도 않았을 건데 지금 기대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최근에 러시아와 같이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의 보이스를 낸 것처럼 3국의 정상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재 완화 문제를 혹시 꺼내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는 있을 수가 있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뭐 그 말을 꺼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일본이 반대하는 것 뿐이 아닐까.
이와 관련해 김홍규 교수는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요구는 미국이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결국 중국이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유엔 제재를 완화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반대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들에게는 큰 데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뭔가 요구할 게 생기는 거죠.
그 요구가 바로 도발을 자제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내년 봄 시진핑 주석의 일본과 한국 방문이 예상된다며 관련국들의 관계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내년 봄 아마 3월 달에 시진핑이 한국을 방한할 것이다. 예, 이것은 이제 확정.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청주에 열리니까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막혔던 어떤 한중 관계의 어떤 최고위급에서의 소통 채널이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조금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라는 가시적인 시그널이 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24일 오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중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합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길 희망한다며 이 회담이 양국 간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휴양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쩌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닌 아름다운 꽃병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한국 언론은 미군과 한국군 특전사가 한반도에서 진행한 훈련이라며 관련 영상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 보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미한 특전사 공동훈련 영상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고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지난 8월에서 11월 한국 군산 등에서 진행한 미한 훈련 영상 게재 의도와 이후 홈페이지에서 관련 영상을 내린 배경을 묻는 VOA 질문에 관련 보도들은 터무니없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런 훈련을 진행했다거나 디지털 플랫폼에 이런 종류의 영상이 있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이런 보도는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이번 훈련 공개가 북한 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에는 미 육군 특전부대 그린베레와 한국군 제7공수 특전여단 등이 참가했으며 미 F-16 전투기 등이 공중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가 게재했다가 내린 동영상의 한 장면이라며 미군과 한국군 특전사 병사들이 북한 군복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실내에서 교전하는 모습도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게재한 연합훈련 관련 사진은 여전히 국방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에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연말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눠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활발했던 정상 외교를 되돌아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시작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통상 김 위원장의 일정 마지막 날이나 귀국한 뒤에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알렸던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방문 첫날부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습근평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주최 108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민국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2018년 3월 이후 네 번째 만남으로 기록된 당시 정상회담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시 주석의 조언을 구하고 굳건한 북중 연대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났지만 북중 두 나라는 이전의 관계를 복원하고 결속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선 시진핑의 분노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세 차례의 만남과 2019년 연초 만남, 그리고 약 5개월 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상으론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남아있던 어색한 기류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정상이 만남을 갖고 두 나라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국제사회 압박 분위기는 균열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의 6월 방북 이후 북한 내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거나 북한 고려항공에 중국 내 신규 노선이 개설됐다는 소식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뉴욕대학의 마이클 오펜하이머 교수입니다.
That's just a clear indication that you know that China doesn't take sanctions seriously. It's maintaining good links with North Korea.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펜하이머 교수는 중국은 스스로 북한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도 주목되는 북한의 외교 행보였습니다. 올해 4월 25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은 8년 만이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간 신뢰 구축과 미북 양측의 합의 이행,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 보장 등 당시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오늘 푸틴 대통령 각하와 조로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미북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동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회담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 결의안은 통과 가능성이 적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북중러 삼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던 외교 노선을 중단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라고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말했습니다.
And they seem to be shifting away from a focus o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A under Trump.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이웃나라는 에너지와 무역, 투자 부문에서 북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북중러 세 나라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도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네 번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섯 차례 만나며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I'm in no rush at all. The sanctions remain.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And very importantly,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for.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인질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으며 미군 유해도 송환되는 등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달인 6월 또다시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낸 직후 판문점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한국 방문을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만남의 기회로 활용했고 실제로 양측은 이 회담에서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정상의 만남이 북한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방위비 협상 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사안들이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양자 무역에 대한 내용들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한일 두 나라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한국이 이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미한일 삼각 공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미국이 두 나라의 갈등 해결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고 현재 양측의 갈등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초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중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미한일 삼각 공조체제의 변화와 미한 동맹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2월과 6월 베트남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판문점 만남엔 되고 있는 미북 교착 상태에도 대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건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들의 개인적 친분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올 한 해 새 지도자들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친서 외교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첫 강요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꺼내들어 보이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머지않아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We'll set that up. We'll be setting it up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이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또 받습니다. 닷새 뒤인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간접 대화는 잠시 중단됩니다.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의 철회를 지시합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s somebody that I get along with very well.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고 서로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추가 제재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다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동의한다면서 아마도 훌륭하다는 단어가 더 정확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15일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와 사진을 담은 친서를 보냈습니다.
Bu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 just said the other day he looks forward to more talk. Talk is okay.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가 얼마 전 더 많은 대화를 고대한다고 말했고 대화는 괜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를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5월 들어 무력 도발을 감행했고 그럼에도 김 위원장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하루 앞둔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양국의 관계가 좋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생일 축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인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며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 판문점에서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 간 깜짝 회동이 성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마주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난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올해 미북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이 열린 데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 역할도 있었습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판문점 깜짝 회동을 성사시키며 그 역할이 다시 부각된 겁니다. 미북 정상 간 친서 소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지난 8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He really wrote a beautiful three-page, I mean, right from top to bottom, a really beautiful letter.
이어 일주일 만인 8월 15일을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보내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9월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엔가는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그럴 것이라는 말로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북한은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를 직접 비난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도 수차례 글을 올리는 트위터 계정에서 지난 8월 이후 북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11월 17일 거의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만나자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엔 김정은이 너무 영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강조했던 이전까지의 메시지와는 톤이 상당히 달라진 게 역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인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 개입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ut I really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I think he'd like to see something happen.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but you know there is certain hostility. There's no question about it.
특히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약간의 적대감이 있고 여기엔 의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밤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의 끈을 이어온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 간 탑다운 외교가 실무급 외교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관심사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새 정상 간 친분 관계와 신뢰가 실질적인 미북 대화의 재개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언급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협상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견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야욕을 막았다는 주장은 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2일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으려 했다면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언한 대로 크리스마스 도발을 감행한다면 백악관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것은 북한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인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은 불행히도 사실이 아니며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원유 환적을 미 해군이 중간에서 저지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늘어놓는 수사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3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것은 진짜 정책이 아닌 수사적인 것에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은 임박했으며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기술을 갖기 전에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은 어려울 것이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다 됐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같은 뚜렷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긍정적 해결의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은 22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을 다루는 가장 나쁜 해법은 북한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모두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드러난 사실 외에 선입견이나 과거 행태 등 다른 요소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라파노 부회장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과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의 대응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 강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을 중단하면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결정을 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핵 정국의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이용해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북한 문제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이는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라파노 부회장은 미북 양국 모두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자산 신고를 시작으로 양측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단계적 이행 절차를 도입하는 등 완전한 비핵화 계획에 미국과 북한이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보장된다면 결국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은 세계 속의 정상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의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카라파노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이 지난 22일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시한 이후에도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현지 소식통은 23일 VOA에
세네갈의 북한 노동자들의 성황과 관련해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975 8항에 명시된 22일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이었지만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항공편으로 북한 노동자들로 추정되는 인원 30여 명이 입국하는 모습이 확인된 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다며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이들이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신문도 이날 시한을 넘긴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베이징 내 한 북한 식당의 직원이 귀국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중국 내 일부 북한 식당이 문을 닫거나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등 타격을 받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중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과 단둥 등 일부 지역의 북한 식당이 문을 닫았고 일부 식당은 종업원이 중국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속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습니다. 이 통신은 지린성 툼원 지역 세관 앞에서 30인승 버스 3, 4대에 북한 여성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별다른 짐 없이 단체로 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다며 비자를 갱신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베이징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업무 비자를 학생 비자 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의 한 봉제공장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300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단둥 지역 공장 4곳이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다녀온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일부 돌려보내곤 있지만 각종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2년에서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최근엔 2, 3개월짜리 인턴비자를 받아 일한다는 겁니다. 이어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한 조선족의 말을 빌려 비법과 편법을 통한 북한 노동자 고용이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에 구멍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데니 리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데니 리 씨의 네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탈북자 구출단체의 도움으로 유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게 된 데니 리 씨. 혼자가 아닌 만큼 뭔가 일이 잘될 거란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고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한인 식료품 잡화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쉘터 그 거처에 있으면서 잡을 찾았고 1년 반 좀 지나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링크에 있다가 그냥 제가 잡 아파트 알아보고 나온 거죠. 네, 그냥 잡 찾으면 네, 나가서 그 이후로는 한인타운에서 살았어요. 예, 그게 한남체인에서 일은 살기 위해서 노력한 일한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살아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일한 것 같아요.
일하는 환경이나 진열대에 물건들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고 임금도 아파트 월세를 낼 만큼은 됐습니다. 그러나 데니 씨는 역시 한인들에게 탈북 청년은 화풀이의 대상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투집을 잡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말해도 일할 줄 몰라? 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저 일을 하잖아요 하면 야 너 그냥 내가 볼 때면 앉아서 놀잖아. 아니에요. 저 지금 일을 다 챙겨놓고 짐 다 해놓고 거기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물건이 늦, 늦을려 있다던가 뭐 카트 같은 게 있어서 잘못 가다가 발에 걸쳐서 넘어지면 사고가 있으니까 전 그걸 다 갖고 들어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 다음 차 물건이 오기를 기다려요 하면 왜 말 대꾸해? 나는 너 매니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너 매니저야. 왜 나한테 말 대꾸해? 하지 마. 내가 하는 걸 받아들여. 그것처럼 할타임을 주는 거예요.
직속 상관격인 매니저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상황에서 데니 씨는 작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물건이 오면 박스를 다 이렇게 진열대 위에 올렸는데 제가 그 위에 있는데 박스 던지는데 그걸 박스를 받아서 이렇게 넣는데 이 사람이 장난치면서 박스를 던졌는데 제가 이렇게 돌면서 못 봤는데 그 박스가 나름에 저한테 맞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맞고. 근데 이 사람의 엄마가 여기 스토어의 반찬부의 매니저예요. 이 사람이랑 이 총
장난친 동료로 인해 데니 씨는 부상을 당했고 이 동료의 모친의 입김으로 데니 씨는 이 마켓에서 새로 낸 다른 식료품 잡화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새로운 곳에서도 데니 씨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2009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데니 씨는 2년 끝에 찾은 새 직장에서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어린이의 놀이터인 키즈카페에서도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니 씨.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네, 바로 은행에 갔죠. 한국은행이요. 텔러 3개월 하고요. 3개월 후에 오피셜로 프로모 됐어요. 텔러도 하면서 사람 없을 때 거기 가서 텔러를 하면서도 웬만하면 메인으로는 거기 오피스처럼 이렇게 와서 성금을 보내주고 오피스자 전화 받고
지금까지의 일과는 너무나 다른 은행 업무. 데니 씨는 매일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항상 손님 오면 웃어라. 밝게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뭐 더 도와드릴 게 없는지 마지막에 손님이 다 하던 일을 도와준 다음에도 더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어봐라. 전화를 대라. 이런 얘기.
그거는 솔직히 어렵지 네. 않죠. 네. 근데 그 업무가
이거 숫자 하나만 넣으면 다 집 다 먹어요. 다시
수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의 예금과 출금, 송금을 돕던 텔러들은 은행 업무가 종료되면 당일 들어오고 나간 돈에 단 1전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바짝 신경을 쓰는데요. 데니 씨에게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00불. 근데 제가 100불 났다고 막 이러니까 아줌마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불을 감춰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감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도 얘기하지 마라. 우리 이거 나중에 빵 사 먹자. 이 아줌마들 돈을 챙겨 갔어요. 너무 엄밤 잠 못 자다가 솔직히 지점장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어브레이지가 나갔고 원래 이랬는데 옆에서 다 도와주셔서 그 돈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겁난다고 전화했더니 그 다음에 일이 터진 거예요. 지점장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랑 제가 틀어진 거죠.
원칙대로 지점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했지만 동료들은 데니의 실수를 감췄는데요. 그만 데니 씨는 지점장에게 자신의 실수를 알렸고 이 일을 감춘 동료들은 지점장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 후로 동료 한인 여성들과도 사이가 갈라지고 데니 씨는 은행에서 일한 지 3년 만에 직장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2007년 미국에 도착해 낯선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봤지만 자신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회의감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2016년 은행에서 나온 후로 2년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니 씨는 돌연 짐을 다 싸들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거의 10년이란 시간 동안 좌충우돌하며 낯선 곳에서 정착해보려고 애써봤지만 남은 건 우울증이었다고.
근데 부모한테 얘기하면 엄마, 저희 어머님도 그게 혼자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면 더 상처받고 또 힘들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저 혼자만 그냥 웃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북한을 가보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국으로 옮겼어요. 제 고향 땅에까지 가려고 제가 자신 있으면 가보려고.
데니 씨는 취재진에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었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 밖에 나가서 빌딩에서 내려뛰려고 노력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냥 택시를 구해서 밤에 무작정 강을 건너갈까 그러다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우울증 그 하나 때문에 제가 2014년인가 15년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게 2017년까지 있었어요. 행복한 걸 몰랐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살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그때는
고층 건물 옥상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죠. 제가 생각
외로웠어요.
네. 외로웠죠. 그러니까 뭐 외로움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던 미국이랑 틀렸고 제 뜻대로 안 됐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노력해서 안 된 것도 있지만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이미 받은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꾸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자꾸 그런 충격이 자꾸 똑같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얘기해도 진실로 안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그게 저한테 큰 충격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데 그냥 죽을까? 아니면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 볼까? 네, 진짜.
데니 씨는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고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니 리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에 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출발 뉴스쇼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날씨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 낮부터 밤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부터 살펴봅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강계, 흐리고 오후 한때 눈, 최저 영하 12도, 최고 0도. 해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6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대부분 지역 흐리고 오후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9도. 장진, 최저기온 영하 18도, 최고 영하 2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4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도. 원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모두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선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김은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중국 수천성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중국 총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며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미북 프로세스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중한 3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의 잇따른 단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임을 말씀드린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특별한 합의 사항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4일 중국 수천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갈등과 관련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육과 인적 교류에 있어 더욱 중요한 매우 큰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란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중요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사안에서 양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기에 미국까지 참여하는 삼각공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성탄절 선물에 대한 북한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며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북한이 꽃병 같은 선물을 보내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나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유럽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제재 법규를 채택한 데 대해 러시아 당국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며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러시아의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남겨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전날 현지 TV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러시아군과 정부군의 공습으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권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4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어린아이 5명을 포함해 최소한 8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주바스 마을에 위치한 학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의 공격으로 아프간 군인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르주의 검문소에서 탈레반의 공격으로 아프간 군인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3명의 정보요원을 포함한 다른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